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런 그 핸드아웃을 다 받으셔야 돼요. 다 가지고 계셔야 성경 구절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11절에서 14절까지를 개괄적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13절, 14절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돌아오는 주부터 한 10주간에 걸쳐서 교회론을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마침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도 교회론에 관한 본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론에 관해서 이 구절들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이에요. 자, 우린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참 중요한 그런 공부를 했는데 지난 시간 내용을 잘 숙지를 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수요일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머리를 좀 쓰셔야 돼요. 멍하니 감동받을 준비만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울다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요일은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그 비밀을 알리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리셨는데 그 비밀은 바로 7절의 내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 선물해 주신 것이 바로 그 비밀인데 그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그것이 다름이 아닌 10절의 말씀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최종적인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그 완전한 목적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이 자연과 우주 전체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는 그 계획 에나케 팔라에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한 100번도 더 이야기한 에나케 팔라에요, 재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통일하시는 것, 새로 창조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은 깨어진 조화의 회복임을 10절에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지금 11절부터 계속해서 그 재통일, 에나케 팔라이오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실현되어지고 가고 있는지 상세한 국면, 가시적인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그 국면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나서 이제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가시적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우리 눈에 보여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11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1차적으로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에베소죠. 에베소서니까. 근데 이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이라고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돌려서 봤던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이방 모든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아주 편협한 유대 민족주의자라고요. 유대인들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이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에게 지금 무언가 쓰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지금 큰 사건이에요. 바로 이 일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이방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일이 그 하나님의 계획, 궁극적인 목표, 그 계획에 지금 가시적인 예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조금 따라와 보시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 에나케 팔라에요, 그 재통일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데, 그 계획이 가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간격적인 어조로 설명한 게 지금 11절부터 14절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제가 이제 11절부터 하나하나 단어를 풀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11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너희도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예요? 분명 11절에서 우리도 구원받은 자고 너희도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냐 말이죠. 13절 너희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너희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죠. 뭐 에베소 교회와 그 이방 교회들 너희죠. 근데 11절에 우리는 누구예요? 그럼 우리. 우리는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러죠. 그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자들인데 영어로 한번 보세요. Who were the first to hope in Christ 그러죠. King James 버전에는 Who first trusted in Christ 그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으로 믿었던 자, 처음으로 소망을 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렸던 민족이 누구냐고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치는 거고 너희는 이방인들을 가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차별두어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유독 여기에서는 우리와 너희라는 단어를 이렇게 강조해서 대조를 시켜놨을까요? 사도는요, 이렇게 우리와 너희를 강조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라는 말과 너희라는 말을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말인 그 에나케 팔라이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려지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11절부터 설명하려고 우리와 너희가 정 딴판이었고 다른 사람들이었고 장막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과 우리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일부러 설명을 한다라고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더 정확하게 이 주제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로 갑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라는 단어를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바로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소원하지도 않았던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우리와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위대한 그 목적, 그 목적에 이 땅에서의 가시적인 실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작은 예증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방인을 개 취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편협한 유대 민족주의자였어요. 근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요. 그는 이방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강조해야만 했던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도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로마서 1장 5절로 가보십시오.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그를 통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누구죠? 로마 교회죠.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신약 전체의 주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헐어지고 그 안에서 재통일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전체의 주제라고요. 로마서 10장 12절 보시면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갑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라 유업을 이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죠? 분열과 갈라짐과 이 혼돈을 질서와 화합과 조화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창조의 이야기이며 그것이 구원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는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풍요함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렇게 갈라져 있던 것들을 이방인과 유대인과 헬라인과 뭐 이렇게 갈라져 있던 것들을 지금 하나로 통일을 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갈라지면서 민족으로 갈라졌잖아요. 그것을 오순절날 적어도 15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난 곳 언어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에서 이렇게 언어가 다 갈라져서 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던 그러한 저주가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거든요. 오순절 그 사건은 무슨 기적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은 이 바벨탑의 저주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딴 나라 말로 해도 이 사람이 그 말을 다 이해를 하잖아요. 하나로 통일이 됐다라는 거. 그것을 바로 구원의 사건이며 그것이 교회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거기까지요. 바로 이 이야기죠. 에베소서 2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로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이제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민족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은 다 털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는 것은 오직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씨앗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민족적인 거, 무슨 물질적인 거, 무슨 학식,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새 나라,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폐하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1장 10절의 그 목적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잠시 도구로 쓰신 것뿐이에요. 교회들에게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잠시 택해서 도구로 모델로 썼던 것뿐이라고요. 그것이 이제 그 위대한 때가 찬 경륜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되자 이제 유대인들은 노여남을 받은 거예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있죠. 세대주의자들이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서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요. 이들은 구약도 그냥 문자 그대로 신약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것 그것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요. 제가 골든게이트 신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 히브리어 선생님이 교수님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주 히브리어 시간만 되면은 와가지고 자기들이 선민이래요. 자기들이. 지금 이 시대에 신학교의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아마 달라스에서 공부하신 분인 것 같은데 자기들만 선민이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말을 할 줄 알아야지 그때. 햄버거도 못 시켜 먹을 때인데 그때는. 그래서 이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냥 뭐 버벅거리다가 그냥 아휴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만두고 딴 학교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때문에. 아니요, 유대인들은 잠시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담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그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줄곧 오해해 왔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 미리 재산을 받아다가 허랑망탕하게 둘째가 가서 다 쓰죠.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시죠. 근데 어느 날 이 탕자가 돈을 다 쓰고 돼지가 먹는 주염열매도 못 주워 먹는 그런 처지가 되자, 아,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참 잘못했어 라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품에 맞아주면서, 야, 잘 왔다 내 아들아, 반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여주는 거,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그 얘기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죄인들이 돌아오기만을 문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만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적극적이시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창세전에 어떤 계획과 목적을 세워놓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죄인들은 이 땅에서 그냥 허랑방탕에서 막 놀다가 보면은 어느 날 그냥 스스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냐 말이에요. 죄인들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친구가 되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다고요. 야, 저가 세리와 죄인들과 저렇게 친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한 이야기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장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라도 하나 잡아준 적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소비하고 허랑방탕하게 놓은 저 탕자를 데려다가 죽도록 여기서 일한 나는 한 번도 그런 대우를 안 해주시고, 쟤는 어떻게 데려다 이렇게 잔치를 치러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구약시대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고 그들에게 성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의 장자의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이런 의식 때문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예요. 거기에다 대놓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이 탕자의 비유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어졌어요. 통일이 된다고요. 조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자신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자신들을 보는 방식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만족해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은 둘째 문제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것 때문에 선민의식이 있었던,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율법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들을 가르쳐서.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도 없는 인간들, 이렇게 조롱을 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을 가르쳐서요. 헬라인들은요, 헬라인들은 나름대로 그 학식과 지적인 능력을 크게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불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4,500년 전 사람들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은 불과 예수님이 오시기 전 3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마찬가지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인생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들의 논리를 정교화시키고 또 자기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유토피아를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다 묘사해놨다고요. 그들 나름대로의 이지의 역사에 놀라운 꽃을 피어오는 사람들이 바로 헬라인들이라고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헤라클레이투스라는 사람이요. 그 헤라클레이투스라는 사람의 이 이론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쳤던 거거든요.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흘러가는 강물에 두 번 몸을 담글 수 없다라는 이론을 그때 벌써 이야기했다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한 번 들어가서 그 강물에서 목욕을 하고 10분 뒤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것은 이미 10분 뒤에 그 강물은 내가 10분 전에 들어갔던 강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 모든 사물은 다 변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변해가는데, 어떤 것도 하나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계속 변해가는데 이런 고체도 계속 변한다고 그러죠. 이 안에 원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도 지금 1초 전에 마이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을 벌써 2600년 전에 그들은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해놨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변해가는데 왜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답을 내려놓았냐면, 아, 이 변화들은 어떤 질서를 갖고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가 바로 신적 이성이며 바로 로고스다라고 이야기해놨다고요. 로고스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은 어느 날인가는 신으로부터 한 말씀, 한 로고스가 올지 모른다. 그 로고스는 신비를 밝혀주고 모든 것을 확연히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해놨다고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다가 이 플라톤의 말을 받아서 로고스란 말을 써놓은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플라톤, 네가 말하는 그 로고스가, 네가 언젠가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밝히, 그 비밀을 밝혀줄 것이다 한 그 로고스가 지금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헬라 문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써놓은 거라고요. 그 정도로 헬라인들은 논리나 이지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잘난 거죠. 서로 잘난 거예요. 이방인들은 헬라 사람들을 개취급했고, 율법 없는 자들, 헬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무식한 놈들 그랬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똑같은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한 대상을 향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헬라의 철학 때문에 그러한 통일이 일어났느냐? 유대인들의 그 율법 때문에, 기독교의 윤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났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이 기독교의 교훈을, 또 이 기독교의 윤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르쳐서 세상을 순화하겠다라는 운동들을 교회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기 전에는 절대 그러한 조화나 통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행실을 기대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그것은 외식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면 개발에 땀나는 거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새로 지어지지 않으면 절대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절대 하나가 된다거나 에나케팔라예요, 통일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남을 밟는 자들이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시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고 선한 행동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때로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왜?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고 그 메시지가 정말 바른 것이라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냐? 그리고 이렇게 전쟁과 기아가 끊이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세상은 이렇게 놔두고만 보느냐? 근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들이 묻는 것처럼 세상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지게 될 거라고 약속한 부분은 한 구절도 없어요. 세상은 점점 지상 낙원이 되어서 행복한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라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것입니다라는 그런 기록은 있어요. 성경이 문명 복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에나케팔라요, 그 하나가 된 그 새로운 관계를 이루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들 사이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은요, 이 죄로 말미암아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썩어가는 호수가 된 거예요. 어떻게 제가 외국계 은행 지점장을 한 분 만났어요. 그분이 자기는 예수 잘 믿었었대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911이 터진 그날부터 자기는 교회를 안 갔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만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요,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거기서 죽어서 천국에 가셨는데 왜 그분들 걱정을 하냐고요. 제가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죽으면 마지못해 가는 곳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해라 그러는데 군대 말뚝 붙잡고 나 여기 말뚝 받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제 됐어. 너는 여기서 훈련 다 받았으니까 가서 이제 행복하게 따뜻한 밥 해주는 엄마와 아빠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는데 죽어도 안 가겠다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불에 타서 찢겨서 죽었던 죄인들은요. 그것을 잔인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요. 그들은 그렇게 불타고 찢겨진 몸으로 다시 무덤에서 나와서 그거보다 억만배나 더 고통스러운 고통으로 이제 영원히 들어갈 거예요. 911은 잠시 잠깐 겪었던 고통이지만 그것보다도 억만배 더 큰 고통으로 이제 그 죄인들은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것은 이제 끝나지 않는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죄가 무엇인지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있는 존재들인지 그들이 가야 할 그 궁극적인 곳은 어떤 곳인지를 아예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911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탐욕과 욕심, 질투, 시기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자기 땅 따먹겠다고 자기의 이익 추구하겠다고 지들끼리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냐고요, 그게.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면 절대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때 참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제가 제일 감동 깊게 읽었던 내용은 어떤 50대 남자 집사님이 자기 부인에게 죽어가면서 한 전화 통화 내용이에요. 뭐 남들은 다 뭐 사랑한다. 오늘 내가 너한테 돈가스 해주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거. 그분은요 죽어가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할렐루야 나 지금 천국 간다 그랬대요. 여러분 불란데에서 한번 계셔보셨어요? 저는 있어봤거든요. 아니 밖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내놓고 있다가 잠깐 돌아서서 숨 한번 쉬었는데요. 나중에 침을 뱉으니까 석탄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숨 한 두세 번 쉬면 죽겠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요. 할렐루야 나 지금 천국 간다 라고 가셨다니까요. 죽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 같습니까? 731 부대에서요. 애기 엄마들, 갓 애기를 낳은 애기 엄마들을 그 방에다가 놓고선 불을 떼는데 이 애기 엄마들이 나중에는 그 애기들을 다 밟고 올라갔더라니까요. 이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죽음이라는 게 오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밟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죽음이라는 건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앞에서 할렐루야 나 지금 천국 간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 게시판에다 그 밑에다 그게 써놨다고요. 미친놈.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놈이 미친놈인데 그래서 우리는 미친놈들이에요. 예수의 미친놈들이에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의 미친 자들이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이 실존은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에나케팔라이오는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들은 다 이래요. 다.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유대인이 헬라인보다 나을 거 없고 헬라인이 유대인보다 나을 거 없고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나을 거 없고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을 거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모두 다 멸망 속으로 그냥 다름질 쳐가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 다. 남아프리카에 가면은 스프링벅스라는 양떼들이 있어요. 그 양떼들은 봄만 되면은 먹이를 찾아 푸른 새싹을 찾아 막 가다가 앞에 있는 양들이 막 뛰기 시작하면 중간에 있는 것들이 계속 쫓아서 뛰기 시작한대요. 그럼 맨 뒤에 있는 것들이 덩달아서 막 뛰다가 강이 나오면은요, 앞에 있는 양들은 뒤에 있는 양들이 막 밀어가지고 다 빠져 죽고요. 중간하고 뒤에 있는 것들은 안 보여가지고 얼떨결에 빠져서 다 죽는데요. 그래서 몰살을 했대요, 가끔. 그 양떼가. 인간들이 꼭 그렇다니까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앞에 선배들이 달려간 그 길을 따라서 그냥 계속 달려간다니까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죄인의 삶이라고요. 스프링복스 떼들처럼 언젠가는 그 멸망의 바다 속으로 다 빠져버리는, 그 지옥 속으로 빠져버리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들,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이방인이고 그 온통 죄인들인 그곳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해지니까 이들이 한 곳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한 곳을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곳,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몸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요, 민족과 학식과 재산과 외모와 그런 것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조화 속으로, 통일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동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떤 것도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의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지금 자기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습니다. 난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다 쓸모없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은 해로 여기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머지는 다 해예요, 해. 해로운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already not yet을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달려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노력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민족이나 학식, 명예, 열심 모두 다 근거될 수 없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 오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으며 우리 모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한 명 한 명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이런 커다란 공동체의 모습으로 쑥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교회라는 이 무리의 이름을 부르셨는데 그 교회에, 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한 몸이라고. 그냥 막연히 한 몸이 아니라 내가 너고 네가 나라는 거죠.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성령이 성부 하나님이고 성부가 성령 하나님이고 성자가 성부 하나님이고 성부가 성자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나고 네가 나. 바로 그 모습,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고 통일된 자들이 되어서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들이 바로 교회라고요, 교회. 왜요? 예수님이 머리이고 이 머리에 붙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신 삶을 살았잖아요. 바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모인 게 바로 교회라고요, 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신지. 비로소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맨 앞장으로 가보세요. 맨 앞장. 1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러죠. 거기에서는 이 우리가 전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서는 우리 유대인들, 13절에서는 너희 이방인들.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14절에서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 편 이겨라.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할 때 우리 편. 내가 천군일 때는 천군만 우리 편이죠. 동대항으로 할 때는요. 방배동 이겨라. 사당동 이겨라. 그럼 방배동 사는 사람은 근데 다 우리 편이죠. 그러면 그때는. 올림픽 때는요. 한국 이겨라. 그러면 한국 사람이 다 우리죠.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우리라고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죽여서 그를 살려야 하는 바로 나의 지체라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이 11절부터 14절에 쓰인 이 전체에 쓰인 단어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남, 새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랬다고요?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 클레로우라는 말인데 동사예요. 이것은 수동태라고요. 근데 품사를 보면은 이 말은 할당을 받다, 상속을 받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특권을 부여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수동태냐면은 우리가 행한 어떤 대가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동태예요. 근데 14절에 보세요. 사도는 14절은 유대인과 헬라인 다 합친 교회라고 그랬죠. 그 교회가 기업 분깃을 받은 자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깃을 받았다라고 그러잖아요. 14절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러죠.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이라는 거예요. 상속, 분깃. 우리가 상속을 받았다라는 것에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디파짓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모두는 그러한 상속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상속자가 되었고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상속받은 거예요. 동일한 상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상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또 하나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보시면 이런 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같은 기업을 상속받고 같은 후사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후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또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고요.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어로 보면요. We may also share in his glory.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누어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세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입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과 우리가 공동상속자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의 뜻이. 공동상속자.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상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들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천사들과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새 사람들만이 거하게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자들이에요. 그 나라를.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았는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키가 큰가, 얼마나 부자로 잘 살았는가 이런 것이 오물처럼 여겨지는 그곳이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어찌 오물처럼 두고 가야 할 것들을 쫓아다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쓰레기 같은 신앙이에요. 그것은. 그 나라를, 그 하는 나라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있는 그 기업, 그 상속만을 바라보며 가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근데 그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지금 이 땅에 존재한다고 그런다고요, 성경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지금 이 땅에도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야, 너희는 그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좀 살아내다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 너희의 구별이 없어진 하나입니다. 통일이 된 거예요. 교회는 하늘의 그 분깃, 그 상속을 받은 자로서 그 기업만을 오매불망 바라면서 가는 자들이므로 이 땅의 것으로 경쟁하며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합니까? 자식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시험때가 되면 교회 가지 말아라. 집에서 공부해. 그리고 자기도 안 와요. 공부 하나하나 감시하려고. 그러냐, 자식한테 네가 앞으로 믿을 건 하나님이 아니라 네 실력과 돈뿐이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우리 애들한테 절대 공부 잘하라고 이야기 안 해요. 어저께 우리 애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더라고요. 둘째 놈은 악착 같아가지고요. 뭘 시험을 봐서 뭐 하나가 틀렸잖아요. 그럼 선생님한테 그 시험지를 집어던지고 책상에다 박치기로 막.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한문 시험을 보는데 두 개가 틀린 거예요. 맨날 100점은 맞다가. 그래갖고 선생님이 시험지를 주자마자 선생님 앞에서 구겨가지고 집어던지고 밟았잖아요. 내가 이 점수를 맞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를 닮아가지고 말이죠. 우리 첫째는 등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굉장히 초연해요. 살찌는 거 보면 아시죠? 그 대신에 애가 다른 사람들한테 참 편안하게 해준대요, 걔는. 성적표에 보니까. 근데 우리 둘째 아이는 공부는 너무 잘하는데요. 다른 사람들한테 무례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첫째 아이는 뭐 C도 있고 B도 있고 그런데 제가 너무 칭찬해줬어요. 공부 못해도 괜찮다. 너는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우리 둘째는 저한테 뒤지게 혼났잖아요, 어저께. 공부는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네가 이러한 인격으로 공부만 잘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너는 사회의 흉기다. 앞으로 공부는 못해도 괜찮으니까 사람들한테, 네 친구들한테, 선생님들한테 be nice 해야 된다, 너. 그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경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너는 이겨야 돼. 어떻게 컨닝이라도 해서 너는 1등 해갖고 와야 돼. 어른들 동화 중에 그런 동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이구 잘했네, 할머니. 신랑이 뭘 해도 어이구 잘했네. 이 신랑 할아버지가 소를 팔러 나갔는데 장에 가다 보니까 무슨 돼지를 갖고 가던 사람이 바꾸자고 그래서 바꿔줬어요. 그래서 돼지 가지고 가다가 그 돼지를 오리인가 닭하고 바꿨죠? 나중에는 콩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콩을 한쪽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할머니한테. 근데 할머니가 아이고 잘했네. 소 한 마리 갖고 나와서 콩으로 바꿔오느라고 참 수고했네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배려와 아령이 있어야 돼요. 이 동화를 특별히 우리 아내에게 바칩니다. 그런 아령과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근데 남에게 무조건 핑계대고 무조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거리를 찾아서 남에게 전개시키는 사람들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했습니다. 나를 밟고 가십시오. 나를 밟아서 당신이 살아난다면 나를 밟으십시오라는 희생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것이.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양과 염소의 심판이 나오죠. 근데 양과 염소를 어떻게 가르죠? 모든 민족을 예수님이 앞에 놓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요. 근데 어떻게 가릅니까? 너는 살인 저질렀고 도둑질했고 뭐 간음했고 폭력행했고 그랬으니까 너는 왼쪽에 가라 염소들아. 그럽니까?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줄일 때 너는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 주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오른쪽으로 가라 양들아 그런다고요. 너희들은 의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 형제들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런다고요. 염소들한테는요. 너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안 줬고 굶주릴 때 밥도 안 줬고 아플 때 돌아보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그래, 염소들은?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가짜들은요, 항상 자기가 뭘 하면은 수첩에다 적어놓는다니까요. 자랑하려고. 진짜들은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잊어버린다고요. 가짜들은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런다고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니들은 염소다. 지옥으로 가라 그런다고요. 여기서 형제들이 누구예요? 내 형제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들. 고아와 과부, 불쌍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내 형제들이 누굽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내 옆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인이 아니라 교회, 제대로 거듭난 자들은 그것이 증거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자기의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자기 몸처럼 돌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양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그들에게서는 그런 행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 가는 것이다.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뜨여져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그런 행위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의 진의라고요.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보면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누가 내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 교회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형제들이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가짜예요. 여기는 만약에 이 안에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그냥 확 목매달아 죽어버릴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지금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양의 탈을 쓴 염소일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것이고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죠. 사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교회들 핍박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시기하고 교회를 돕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는 자선단체를 만들었고 너는 나의 굶주림을 논의했다. 고맙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는 슬그머니 빠져나가 너의 지하 기도실로 갔다. 거기서 너는 나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마음속으로 내 몰골의 도덕성을 거론했다. 필시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내가 아팠을 때 너는 무릎 꿇고 너의 건강함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내가 집이 없을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의 피난처라고 내게 설교했다. 내가 외로웠을 때 너는 나를 혼자 내버려두고 가서 나를 위해 기도했다. 너는 참으로 거룩해 보인다. 하나님과 친밀해 보인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배가 몹시 고프고 외롭고 춥다. 너의 기도는 어디로 간 것인가?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도와달라 부르짖는데 너는 앉아서 그들과 비교해서 너에게 주어진 편안함에 감사만 하고 있고 기도책만 들추고 있다. 우리 얘기 아니에요? 가식이죠, 이거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 기도, 행위가 따르지 않는 종교 행위들은 가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염소들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먹을 쌀이 없어갖고 이렇게 멀겋게 쌀을 끓여가지고 이제 그 쌀물을 애들한테 먹였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세 아들한테. 먹을 게 없어갖고요. 근데 아무도 우리를 안 도와주는데 우리 교회 청년 아이들이요.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다 아이들이 장을 막 그 한 달치를 봐갖고 왔어요. 제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안 받을까봐 지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온다고 그러고 와가지고 말이죠. 와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또 쌀 닦으면서 눈물 펑펑 흘리고 같이 말이야 쌀 닦. 그거를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놀러 온다고 그러는데 집에 라면도 하나 없어요. 이제 곧 굶어서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 형제를 돌아보고 자매를 돌아보느라 그 나이 어린 청년들이 한 달치 식량을 싸가지고 쌀이나 배추 이런 건 보통 안 사갖고 오잖아요. 왜? 근데 쌀, 배추 이런 걸 막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돌아봐주는데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마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벌써 돌아갔을지 몰라요. 야 진짜 힘들어서 못해먹겠다. 이 길이 정말 힘들어서 못해먹겠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교회들의 도움, 교회들의 돌봄 그런 것들이 저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막 끝까지 그렇게 가게 될걸요? 제가 혼자 무슨 힘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서로서로 우리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지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가? 그게 바로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정말 돈이 많다고 해서 남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가 참 그리스도인일 때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인색하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기의 존재와 인생의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인색한 거예요. 오늘처럼 비가 온다고 우리 청년들 수어탕 한 그릇이 메이고 싶다. 박민자 대표님 무슨 떼부자입니까?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하는데 배고라가면서 보니까 삐쩍삐쩍 말라가는 것 같으니까 먹고 힘내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큰집 아저씨가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수천억이에요. 근데 그분이 평생 어떻게 사셨냐면요. 시장에서 돼지 족발 조그만 걸 하나 사면 그거 갖고 일주일을 먹었어요. 반찬으로. 재산이 수천억 원인데요. 고스란히 다 남겨놓고 그냥 앉아서 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억울해서 어떻게 가셨을까 나 몰라요. 아니 그렇게 수천억의 재산이 있는데 자식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결국 자기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무언가에 홀려서 스프링박스처럼 달려간다니까요. 끊임없이 모아야 돼요. 그거 갖고 자식들 재산 싸움밖에 더 나겠어요 여러분? 평생 뭐하고 산 거예요 그게? 참 불쌍해요. 예수 안 믿고 가셨거든요. 지금 어디 계실까요 그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실존을 자꾸 느끼세요. 이 시간에 지금 나와 동시대 이 시간에 지금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 거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다고요. 교회가 고통당할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한 몸이요. 우리는 석진이가 코면 재현이는 눈이고 지현이는 입이고 지원이는 귀고 그런 거예요. 다 한 몸이에요. 내가 코를 꽉 잡으면 코만 아파요? 온몸이 다 아픈 거죠.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코만 아픈 게 아니라 팔이 부러지면 뛰어버리는 게 아니라 목에다가 매서 거는 거예요. 목이 이 팔을 도와주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라고요. 그것이.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희생이 따라요. 예전에는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밟았다면 이제는 상대방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희생이 따르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 희생을 칭찬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성경을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희생하는 자들을 칭찬하세요. 사르밧 과부.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하나 있었는데 엘리야에게 다 줘버리죠. 목숨을 준 거예요. 그거는.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달래니까 준다고요.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준다고요. 두렙돈을 바친 과부는요. 두렙돈은 8분의 1센트예요. 그건 돈도 아니에요. 그건 사실. 근데 그게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그 성전에서, 성전 뜰에서 무리들이 연복교에 돈을 넣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보고 계셨다라는 그 말은 imperfect tense거든요. 미완료 시제예요. 그건 뭐냐면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뭘 보고 계셨냐면 그들이 돈을 얼마나 넣는가를 본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만큼 희생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보신 거예요. 과부의 두렵던 그거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를 칭찬하셨다고요.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다. 이걸 가지고 무슨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사기치는 데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만큼 희생하고 있는가를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imperfect tense로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그 희생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희생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밟는 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요즘은 이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전체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자기를 돌로 찍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린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서 계셨다라는 말은 거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오죽 안타까웠으면 아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 거라고요. 내 사랑하는 종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서 모았다고 그러죠. 서서. 우리는 그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시적으로 여기에 와 있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기서 메디스템이라는 이 옮기셨다라는 단어는 과거예요. 이미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죠? 아직 가시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지만 영적으로 완성된 그 나라에 지금 우리는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미 이 만물을 통일해서 다스리고 계신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보십시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이미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그 모든 하늘의 것들을 장악하셨다고요. 그들이 순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9절 보시면 20절부터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과거로 쓰고 있다고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나라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본분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라고요. 교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입으로 전하다 가야 하는 자들이라고요. 예수님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다 갔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다 갔습니까? 이것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뭘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 12절 보십시오. 빌립은 뭘 했는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이요.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사도행전 28장 30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다들 무엇에 대하여 강론하고 전파하다 갔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요. 우리는요. 역시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입으로.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재통일된 에나케팔라요. 재통일된 나를 희생해서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천국.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냐?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저렇게 섬기면서 살아가지? 어떻게 자기를 죽이면서 남을 높여줄까? 어떻게 자기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남의 먹을 것을 걱정하며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줄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파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도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입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 우리를 죽여 남을 이렇게 세우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입으로 전파하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뭘 갖고 가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버시죠? 왜 열심히 공부하시죠 지금? 돈 벌어서 열심히 저축해서 나중에 못 가져가신다면 어디다 쓸 거예요? 자식들한테 물려주실 겁니까? 그 재산 물려준 자식들, 물려받은 재산 갖고 제대로 운영해서 참 사람답게 사는 사람 여러분 몇 명 보셨어요? 그렇다면은 뭐 때문에 돈 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청직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맡긴 돈을 어느 누군가 지금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갖다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맡긴 거니까요. 말만 청직이지 그건 아주 불의한 청직이들이더라고요. 지가 언젠가 주인이 죽으면 먹으려고. 그래갖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다 때려 죽이잖아요. 그 포도원 지기들이. 그런 청직이는 청직이 아니라고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데 입만 열었다 하면 복복하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도대체? 그거 하나님 나라입니까 거기가? 입만 열면 복복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냐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이야기하고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저께 중국에 있는 성사미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 아이가 교회에 갔다가 큰 상처를 받아서 이제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 그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책만 갖고 가고 연보돈을 미처 못 갖고 갔대요. 그래서 헌금 봉투를 줬는데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돈을 안 내니까 목사가 와갖고 얘기를 한마디도 안 걸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요. 선생님, 이곳의 교회는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다 잘 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얘가.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순 일하기 싫은 인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는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만 많으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냐고요?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요, 그건 무당 종교예요. 사도 바울이 무덤에서 일어날 거예요, 진짜. 이 꼴을 본다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살라고 그러면, 그래, 이 이야기는 참, 김 집사가 드려야 될 텐데, 오늘 안 왔네. 자기하고는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살려고 생각도 안 해봐요. 너무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 길까지 성경에다가 밝히 게시해 주셨다고요. 이렇게 좀 살아다오 하고.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신문까지 알려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미리부터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하고 계시냐고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자동차가 빵꾸가 났어요. 근데 너무 늦은 밤이라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었고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이 빵꾸를 떼우려면 잭이 있어야 되는데 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바로 1마일 밖에 있는 친구네 집이 생각났어요. 거기 가서 빌려오자. 막 걸어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성격이 괴팍한데 지난번에도 갔다가 욕만 뒤지게 먹고 왔는데 어떡하지? 지금 가도 그 친구는 안 빌려줄 거야. 또 나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당장 나가 그러겠지?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안 돼. 그러다가 벨을 눌렀어요. 문을 열고 친구가 나왔는데 열자마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싫으면 관둬! 그러고 갔어요. 잭 빌려줘 이게 아니라 야 싫으면 간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시작도 못 해본다고요. 우리는요. 시작해보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먼저 알려고 노력해보세요. 왜 모르겠어요.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 어중이 떠중이 모여있는 그런 친목계가 아니라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그 교회. 기도하겠습니다.